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8장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셨습니다. 2병7어로 4천명을 먹이셨습니다. 에바다를 두 번 외치셨습니다. 귀머리 벙어리를 고치시고 눈먼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로서 어떤 질문을 해왔는지 돌아볼 시간입니다. 가장 많이 던졌던 질문, 메시아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지 말라고 지금도 경계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은 마태 누가복음보다 더 많이 메시아 비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 말씀하십니다. 쉿, 조용히 해. 더러운 귀신 쫓아내실 때 그랬습니다. 귀신이 나사렛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나는 당신을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죠? 라고 외치면서 귀신이 도망갔죠. 달리 말하자면 더러운 귀신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귀신 쫓아낼 때 귀신만 잠잠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도 발설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발설하지 못하도록 저지하셨을까? 질문해야 합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경고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만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모세가 매한 것을 제사장에게 주고 네가 깨끗함을 증거로 삼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환자였던 자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당부하시죠. 아무에게도 그 병고친 기적에 대해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자였던 사람은 밖으로 나가서 자유롭게 선포해버립니다. 말까지 퍼뜨립니다. 예수께서 더 이상 마을로 드러내놓고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없이 마을 바깥에 머무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모이죠. 예수님은 그러면 또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똑같이 말씀하시죠. 귀신과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발설 하지 말라고.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나와서 전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건 패턴이에요. 메시아 비밀이 패턴입니다. 이것은 100년 묵은 오래전 이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뭐 우리 마가복음의 저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생전에는 그랬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메시아라고 선포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생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을까? 메시아 비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건 마가복음 저자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비밀로 붙였고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메시아 비밀 이 이론이 문제가 없나요? 있다면 어떤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메시아 비밀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생전에 예수님은 드러내진 않았음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밀로 붙였기에 예수님 생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알리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포되지 않았다라는 말이라고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잠잠하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나가서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그냥 퍼져나가는 거예요. 메시아 비밀에 대해 다른 뭐 이론도 나왔었겠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슨 의미이냐라는 것이죠. 왜 잠잠하라 했겠느냐, 무엇을 잠잠하라는 건가, 왜 사람들은 나가서 전하게 되었는가, 이러한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 비밀 그 자체로 가지고 우리가 문제는 출발을 하지만은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다. 마가복음 8장 27절 본문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구절을 보시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마가복음 이 16개 장으로 있으니까 8장이면 절반이지 않습니까? 아직 클라이맥스는 아니지만 클라이맥스를 향하여 가고 있는 8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갈릴리 사역, 주로 치유 사역이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반신반의하며 따라왔을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뭐라 했는지 보았을 겁니다. 어떻게 이해했는지도 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독자로서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아, 여기서부터 뭔가 중대한 일이 시작되겠구나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마을로 다니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지? 제자들이 답합니다. 세례요한,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또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일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메시아입니다. 오케이, 맞아. 그러나 말하지 마.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21세기 요즘 기준으로 봐서 예수님은 훌륭한 전도자가 못 되는 순간이죠. 예수님은 빌리 그레함이나 조용기나 조엘 오스테언이 아닌 거예요. 메시아임을 선포되어야 할 당사자가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은 적어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우리 예수님은 이제 가르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하나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 나오지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원문에 의하면 그리고 나서라는 말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로부터 버림받아 죽을 것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또 가르쳤어요. 점점 그 어법에 있어서 강조하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더한 걸음 나아가서, 그러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의 그 표현 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은 이 말들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하셨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제자는 굉장히 영민했던 것 같아요. 짧은 문장을 구사하면서 아주 단순한 접속사 end 그리고 나서 이 말을 구사하면서 뭔가 점점 고조되는 느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머리가 둔한 저와 같은 사람도 읽으면은 아, 우리 예수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더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마지막은 아니구나. 이런 기분으로 저는, 즉 독자로서 저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분을 캐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등장인물 베드로는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하는 것이죠. 아니,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죽다뇨? 아닙니다. 금방 메시아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메시아가 죽는 법이 어디 있어요? 메시아가 죽으면 메시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고난받는다는 전례도 없고, 십자가의 형태로 죽는다는 전례는 더더욱 없습니다. 메시아는 원래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 세상을 호령하시는 분이 메시아신데, 그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뒤엎을 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새로 일으켜 왕좌에 떡 앉으시면 이웃 나라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 메시아에게 절하고 예물을 바칠 거잖아요. 그게 메시아신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이렇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다는 전례가 아예 없다는 의미를 베드로의 입을 통해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항변을 듣고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하면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들은 아무도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이라는 생각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당대의 상식을 벗어나는 아이디어입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다니, 채찍을 맞다니, 십자가에 달리다니, 어림없는 소리. 베드로의 확신에 찬 그러한 항변에 담겨져 있는 당시의 사상입니다. 스승 예수님이 그냥 틀렸어 라는 생각이죠.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요? 예수님은 돌아서서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동시에 제자들도 둘러보십니다. 이것을 영화 한 장면으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말 대화 자체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꾸짖으시지만은 무엇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를 사탄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주위에 오이코스, 다른 사람도 들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대화에서 무슨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마가는 메시아라고 답은 했습니다. 동시에 경고도 하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독자로서 우리는 고난을 예고하시는 그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죽으실 것이라고 세 번 혹은 네 번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처음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내놓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한 그런 표현으로 지금 마가가 훌륭하게 그 어떤 분위기를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장인물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 그러나 독자인 우리는 오해하지 않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베드로가 오해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을 오해했단 말입니까? 독자로서 던지는 질문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기대한 다른 답변이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메시아가 천사랑 같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수처럼 와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인자 혹은 메시아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자예요. 보세요.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앞에서 고난을 강조했죠. 더 앞에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광이 나옵니다. 종말의 영광을 누릴 거라는 예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야기하시고 마지막에 영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말, 이 단어는 이해하기 힘들어서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학적 전문 용어입니다. 그냥 마지막 때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를 연구하면 종말론이 되죠.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다 아십니다. 그때라고 계속 나옵니다. 피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때는 묵시적 맥락에서 나옵니다. 묵시적이라고 하니 또 어렵죠? 종말론은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신학이면서 개념인데 마지막 때의 영광, 종말의 영광은 반드시 고통, 고난 후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가가 남기고 싶은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거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베드로의 메시아관을 새롭게 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관점을 새롭게 함으로써 복음 사역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오의 포인트를 이해하려면 오늘 메시지의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곧, 즉시, 곧, 곧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제가 전번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가는 스타일 글쓰기 말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저자하고 뉴욕타임스 에디터 편집장하고 비교해서 마가복음 저자를 좀 악평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신문사 편집장은 못 된다는 것이죠. 헬라어 문체로서 자격이 모자라는 그런 글쓰기입니다. 그냥 급하고 급하게 다름질하는 스타일의 글쓰기입니다. 기자가 한 사건을 기록하고 바로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또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누구로부터 떠밀려서 어딘가로 쫓겨가는 느낌의 기사를 계속 쓰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가의 묵시록적 글쓰기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메시지 자체가 묵시록적입니다. 스타일도 메시지도 묵시록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말에 올 천사들이에요. 38절에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묵시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전쟁, 이를테면 한국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에 따른 참상과 재앙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실제이든 말로 표현하든 마귀들이 덜 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들과 싸우는 대장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마가는 지금 실제 전쟁하고 예수님이 사탄과 싸우는 전쟁을 믹스하면서 글 쓰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쟁의 참화 중에 고통과 핍박이 뒤따르죠. 인민군이 지배하는 세상의 국군에 부역한 사람은 모두 죽였다고 합니다. 국군이 진주한 지역에서 인민군에 부역한 사람도 모두 죽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묵시록 참상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유대인의 묵시록의 아주 일반론적인 것이죠. 그런 후에야 마지막 때의 나라, 굉장한 엄청난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그림은 크리스천들이 처음 보는 것 아니에요. 다니엘서를 지난 9월 통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이 앞으로 나올 터인데 모두 다 이런 묵시록적 기록이에요. 즉 의인들이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라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팔복,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이 익숙하기 때문에 설명을 덧붙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익숙하시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이 산상수훈은 묵시록적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라, 애통하라 라는 철학적 명제나 조건이 아닙니다. 어폐가 약간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적으로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영광을 볼 것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천사들이 오는 영광의 때는 그 전에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획득하게 될 영광은 고난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실 첫 번째 사람이십니다. 먼저 고난을 수용하시죠. 그리고 자기 앞의 죽음까지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후에 영광을 받으실 텐데 한 가지 추가가 됩니다. 제자들이에요. 거듭 강조하세요. 메시아만, 즉 예수님 자신만 고통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 혹은 유대인들도 고통, 고난 당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고난을 먼저 받아야 한다. 고난을 견디고 통과해야 영광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 너희들이 포함되는 것이에요. 어떤 점에서 우리들도 관련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 예, 나의 고백으로 해야 합니다. 그 고백을 나도 모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뜻을 알 때가 올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게 될 거니까. 무엇으로? 고난당하게 되니까. 어찌 보면 우리 삶이란 이런 작은 고난과 영광이라는 작은 조각들의 연결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연령대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소규모 고난과 영광을 이미 경험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 경험이라면 이제 이 마가의 기록된 말씀을 바탕삼아 나의 신학으로 정립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고백은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것은 당신은 이제부터 고난줄이야 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하기가. 예수님이 나의 고난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대속론으로 나는 구원 받았다. 이 죄악 세상에서 탈출한다. 저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리다가 구출을 받았다. 그런 의미만 강조하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라는 것이죠. 나도 당신도 우리도 공히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경고, 그 경고를 받고 경고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메시아 비밀이라는 것을 어떤 신학적, 학문적인 영역에서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비밀이라고 묶어둔 것은 그 고난이라는 끔찍한 죽음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감히 발설할 수 없어서 묶어둔 마가의 솔직한 혹은 인간적인 글쓰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도 고난받고 너도 고난받고 경고를 받고 경고를 줄 아는 그런 복음인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고난이 더 있을지도 알 수 없어요. 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천사와 함께 오는 영광, 그 예수님은 묵시록적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그 앞에 큰 전쟁이 지났다는 의미예요. 영광이라는 말은 천사를 영어로 the hosts of heaven 혹은 the army of heaven 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큰 군대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많다라는 뜻입니다. 승리 후 장수를 호위하는 아주 많은 군대의 모습을 갖추고 입성하는 모습, 그러한 그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셨죠. 마지막 시험 후에 천사들이 수종된다라고 했어요. 이것 역시 묵시록적 그림입니다. 광야의 40일 시험은 고난입니다. 천사의 수종되는 것은 묵시록적 종말의 천사들의 군대들에 둘러싸여서 승리하는 장군이 입성하는 모습이에요. 묵시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은 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네, 그 천사들 속에 내가 없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마가복음 1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는 사방에 흩어져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천사의 군대 속에 포함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첫건 다른 은사들이 나를 찾으러 온대요. 나를 찾으러 와서 그 천사의 군대 속에 합류시킨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의 입성에 합류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오늘 제가 예수님의 메시아 비밀, 내가 메시아임을 알리지 말라.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런 오해, 무슨 소리냐,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라는 고난 이야기를 다 종합해서 나의 고백과 나의 영광 사이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있고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고난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나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기꺼이 통과할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되 수수께끼처럼 알려주시지도 아니하시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 때를 저희들이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 순간을 우리 멀리서 이렇게 읽어보니 아 주님께서 저도 부르시고 그 고난에 참여케 하시어 주님의 영광의 군대 속으로 편입시켜 주심을 알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